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어떤 오대생 청년이 본문을 읽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손 마른 게 뭡니까? 저는 그냥 손을 펴질 못하고 억울한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그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이 지난 후에 고쳐주면 안 되나요? 그제서야 저는 그 청년의 질문 의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지나서 고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안식일 날 유대 회당에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식을 밥 먹듯이 정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네들처럼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네들은 죄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느냐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금식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남자가 정혼하게 되면 그 다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서가에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정혼한 여자는 친정에서 신랑이 오기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약속되지 않은 긴 시간 동안 하염없이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던 신랑이 혼가에 도착해서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가는 그야말로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하는 최고의 즐거운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금식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죄인이나 누가 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신랑이 결혼 준비를 마친 후에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가에 온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데 왜 금식을 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전의 율법시대처럼 금식할 때가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바로 앞장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맞이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한 혼가처럼 함께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축복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되었으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교훈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의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진설병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전 그 옛날에 이 배고픈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병사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먹지 않았느냐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진설병도 먹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사람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회중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회중 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운 후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이 이러한 질문을 받고도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예수님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셔서 그 사람의 오그라들었던 손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신 다음 이 복음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옛날 규정의 의미여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안식일에 선행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으면은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구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살려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에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식일이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벽을 치우는데 다 치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만 싹 치우고 난 다음에 아 거기에 깔려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될 만큼만 치웁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더 이상 안 치웁니다. 왜? 못 살리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벽에 깔려서 살아있으면 다 치워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사람의 이 안식일이 당해가지고 안식일날 죽을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도 살려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유대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손 마른 사람은 고쳐줘야 하는 손 마른 사람, 이 병든 사람은 고쳐줘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은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태롭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고쳐줘도 되고 안 고쳐줘도 되면 안식일은 쉬고 그 다음날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은 위태로운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도 지나서 안식일 지난 다음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태롭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고쳐주지 않은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악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게 옳으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건 악행하는 것도 아니고 생사가 걸린 문제도 아니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사는 복음시대의 삶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구원시대, 이 복음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본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아는 것보다도 도대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으냐? 사람을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급하지 않은 질병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은 그건 죽이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루도 기다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바로 고쳐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고쳐주고 싶어 하시냐면은 좀 기다려라 다음에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당장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이 사람의 손을 말랐던 것을 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냐고 하면은 하루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당장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루고 이틀이고 기다려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고쳐야 될 사람은 지금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에 일을 해서라도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능력이 많고 고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 왜 나는 안 고쳐주시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만 하더라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말씀 전하는 이 설교자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안 아프면서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금 당장 고쳐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고쳐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셨던 주님.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더 큰 고통을 다 당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이걸 기도하다가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여러 가지 축복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한 그 축복을 그대로 주시지 않고 보통 그 복을 받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방탕한 삶을 고쳐주시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바꿔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그 인간을 건실한 인격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 이 손마른 사람의 이 손마른 것을 고쳐주어야 그 사람의 경제력도 회복이 되고 또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경제력도 회복시켜주고 인권도 회복시켜주시는 어떤 방법이 그 사람의 손을 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느냐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얼마든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좀 불편해도, 손이 좀 이렇게 옹그라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불편해도 엄청난 재물이 있으면 경제력은 회복할 것이고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인권이 존중되고 회복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어쩌면 손은 치료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돈을 주시지 않고 복받는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육신의 질고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믿음을 고쳐주시고 낙심과 좌절과 원망을 고쳐주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질병보다 더 귀하고 급하게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인격까지 건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력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아주 책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힘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주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주어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진짜 불행의 원인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진정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결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나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오그라들었던 손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손을 펴지 못하는, 이 오그라들어서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손을 펴고 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밀 수 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도 손을 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와라 망령하시게 되니까 베드로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신학생이 그랬대요. 자기도 확실히 물 위를 걸을 것이라고 믿고 무리를 뛰어들였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나는 확실히 믿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왜 제가 물에 빠졌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셔서 자네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시던가? 주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 그걸 자기 마음대로 믿고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명령하셔도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손을 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어떤 것을 명령하실까요? 예수님은 가능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좀 역설적으로, 이 거꾸로 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이미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눈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펴지지 않는 그런 손.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이거 못합니다 해서 내밀지 않으면은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언제 치유가 일어나고 언제 우리가 바뀌겠냐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생 손 마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와 변화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시대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거 해본 적 전혀 없다고 해서, 또 우리 선배들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그 옛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이전부터 믿음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은혜로 해 주실 거야.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를 못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없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혹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에 회개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손을 내밀어야 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변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지만은 우리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으로서 과거의 모든 잘못된 종교 관습이나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런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축복해 주시고 치료의 축복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식일에 선한 일이라면 그 선한 일을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 얻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상하사 주님과 함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멸의 길을 가다가 쓰러져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낙심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시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행하여 우리의 이웃의 생명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변해서 세상도 변화시키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집에서 회복 중이오니 짧은 시간에 저의 영과 혼과 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여 주셔서 여기에 나와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강 권사님 가정에도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고 힘써 정성 다해 바치는 성노님들의 그 생활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며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